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전쟁 종식을 논의한 고위급 회담에서 30일 임시 휴전에 합의하고 이를 러시아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마이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우크라이나의 안드리 시비아 외무장관과 안드리 에르막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사우디 제다에서 8시간 넘게 진행된 회담 뒤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우크라이나는 당사국 간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 즉각적 30일 임시휴전을 실행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음을 밝혔다면서 이 같은 합의는 러시아가 이를 수용하고 동시 이행함으로써 발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의 호혜적 조치가 평화 달성에 열쇠라는 점을 러시아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즉각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공유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안보 지원도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전쟁 포로 교환과 민간인 억류자 석방 등 인도주의 구호활동의 중요성도 논의했다고 공동성명은 밝혔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와의 회담에 대한 브리핑을 미국 정부로부터 청취한 뒤에 휴전 제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화회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면서 필요할 경우 매우 신속히 회담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 고위 관리들이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영내 독자 방위력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과 한국, 일본, 호주 등 아태국가 군참모총장급 인사 34명은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우크라전 이후 러시아의 침략을 억제할 국제군의 창설과 운용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전후 우크라이나가 장기적인 군사력을 자체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평가 요소들도 검토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신뢰 가능한 안전보장을 개념에서 계획으로 이동시킬 때라며 프랑스와 영국의 관련 구상이 나토 동맹의 역량과 함께 투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프랑스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EU 외교관은 로이터통신에 이번 회담의 정치적 메시지는 미국 없이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데에 있지만 미국 없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러시아에 관해서는 억제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존 레드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과 세르게이 나리슈킨 러시아 대외정보국 국장은 이날 전화통화를 갖고 두 정보당국 간 상호작용 문제와 위기 상황 시 소통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두 정보수장은 또 미러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정기적으로 접촉하기로 합의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고위 관리들이 오는 14일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한 회담을 가진다고 중국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마자오시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이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회담에서는 세 나라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마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달 25일 테헤란에서 이란 지도부와 만나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조율한 바 있습니다. 미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2015년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을 대가로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에 서명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미국이 합의해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제재를 재개하자 이란은 자국 내 핵시설에서 우라늄 235를 최대 60% 수준으로 농축한 6불화 우라늄 생산량을 꾸준히 높여왔습니다. 한편 핵무기 개발 의혹을 줄곧 부인해온 이란의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은 이날 테헤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이란은 동등한 기준 하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는 데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오늘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이번 관세 조치는 미 동부 시각으로 이날 오전 0시 1분을 기해 발효됐으며 원칙적으로 모든 관련 교역국들이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10일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일본에 대한 조치 면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미국의 조치에 대응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개입 중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구라고 조셉 윤 한국 주재 미국 대사들이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점승하는 중국의 위협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과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7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셉 윤 한국 주재 미국 대사대리는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개입 중단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사대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올 하반기로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조셉 윤 한국 주재 미국 대사대리가 서울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개입과 관련한 언급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윤 대사대리는 11일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가 개최한 제7차 세종열린포럼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근본적 요구사항 중 하나는 개입이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사대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단순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 이 윤 대사대리의 발언,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 종전 협상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발언 배경 등이 궁금한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윤 대사들이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와 종전 구상을 놓고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한 뒤 나온 발언입니다. 특히 북한의 전쟁 개입을 놓고 미 고위 당국자가 분명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처음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과제로 설정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전을 위해선 북한의 개입을 중단시켜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도 이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나 정전을 모색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거의 우선 조건에 가까운 게 북한군의 파병 철회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을 제한하고 중단하는 것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 협상까지 염두에 두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약화시키려는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세종연구소 김현욱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종전안엔 전쟁이 종료되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가치가 줄어드는 전망과 함께 만일 종전 후에도 북러 협력이 견고하게 유지된다면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북러 관계를 디커플링, 즉 분리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차원에서 북한군 파병 중단을 러시아에 압박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소장의 설명입니다.
북미 관계 협상을 방해할 수 있는 러시아의 어떤 북한의 영향력, 그리고 북한하고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결집성, 뭐 응집력 이런 것은 상당히 완화시켜야지 북미 관계나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 기자, 윤 대사대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윤 대사대리는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꼭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사대리는 중국이 내년도 APEC 의장국인 만큼 시진핑 국가주석도 참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윤 대사 대리의 말대로라면 한국에서 미중 정상이 만나게 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중국에 대한 포위 압박 전략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을 규합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오지 않으면 APEC 무대를 시진핑 주석에게 내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자체 기반한 동맹 우호국들과의 다자기구들을 대중 압박에 활용했던 조 바이든 전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는 다른 양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며 한국 내 그리고 국제정세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에이펙 참석 여부는 좀더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신중론을 폈습니다.
다자간 안보기구 또는 다자간 협상기구를 활용해서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기보다는 철저하게 양자관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어젠다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지금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는 아직은 좀 불투명하거든요.
김 기자, 이윤 대사대리가 참석한 포럼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서도 언급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윤 대사대리는 포럼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유연한 입장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윤 대사대리는 이에 대해 미국은 아직 이 사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는 여러 단계와 옵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사대리는 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 자체 핵무장 등 방식을 거론한 뒤 워싱턴에 있는 분들이 또 다른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일본에 허용되고 있는 선과 비슷한 수준의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사대리는 핵확산 금지 조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핵연료 주기 활동을 진행해 일정 수준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연료 재처리를 하면 이는 일본과 유사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미일 원자력 협정에 따라 사용 후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 핵발전에 사용하는 핵연료 주기 정책을 펴고 있으며 한국과 달리 우라늄을 최대 20%까지 농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윤 대사들의 발언은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연료 재처리와 같은 자체적인 핵 잠재력 강화 방안을 요구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동의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윤 대사대리는 자신의 발언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워싱턴의 분위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에서 북한이 핵 포기를 100% 거부하면 한국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실 옛날보다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사대리는 핵연료 주기 수준을 일본과 비슷한 단계로 발전시키려면 이는 미한 간 원자력 협정 개정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반면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 옵션은 가장 어려운 선택지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 대사대리는 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존재하지만 한국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중 박사는 동맹보다는 국익을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내에서 중군 안방으로 제기되는 북핵 독자 대응 방안들에 대한 윤 대사대리의 우려가 담긴 발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논의가 너무 중구 난방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가 북핵 대응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예를 들면 한국이 핵무장 하는 거는 너무 엄청난 과잉 진전인 거고 현 단계에서 한미가 할수 있는 일종의 자그마한 진전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윤 대사대리는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지낸 북한 전문가이며 지난 1월 퇴임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퇴임한 이후 대사대리로 부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11일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규탄하며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We condemn these actions and we call on North Korea to stop their unlawful and destabilizing actions. As for South Korea, the U.S. and Republic of Korea's
이어 미한
alliance is
동맹은 철통
ironclad.
같고 트럼프 행정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는 가운데 한국 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0일 군이 이날 오후 1시 50분경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600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 사거리가 짧은 근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오는 20일까지 한반도 일대에서 진행되는 미한 연합훈련 프리덤 실드의 첫날에 맞춰 이뤄졌습니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도 10일 VOA의 관련 질의에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국, 일본을 비롯한 영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과 유럽연합이 핵 잠수함 건조 현장을 전격 공개한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대화 재개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유엔이 11일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북한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 공개에 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며 사무총장은 북한의 긴장 완화와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또다시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도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신 북한이 주요 당사국들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며 이것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EU는 의미 있는 외교 과정을 촉진하는 데 있어 모든 파트너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김정은 위원장이 중요 조선소의 함선 건조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면서 제8차 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실태를 현지에서 파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핵 잠수함 보유를 5개 과업으로 정하고 지난해 1월 건조에 착수한 사실을 밝혔지만 건조 현장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해군이 대규모의 함대 확장을 계획하고 있지만 국내 조선업계의 인프라 및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기술과 생산력을 활용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브레사이들 미 해군 연구개발인수 담당 차관대행은 11일 미국 조선업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을 생산하고 있지만 생산 속도와 비용 문제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들 차관대행은 이날 하원 군사위 해상전력조사력소위원회가 미국의 선박건조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한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특히 숙련된 용접공, 배관공, 전기공 등 핵심 기술 인력이 부족해 생산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급망 문제로 주요 부품의 납품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이들 차관대행은 미 해군이 국내 조선업의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고 있다며 미 해군과 해병대가 세계 최강의 해양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조선업 공급망 강화와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정부 회계감사원 계약국가안보인수부서의 셸비 오클리 국장도 이날 서면 보고에서 국내 조선소들은 미 해군이 필요로 하는 속도로 함정을 건조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선소의 노후한 시설과 공간 제약이 함정 건조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 조선업계가 계속해서 겪고 있는 숙련 인력 부족 문제와 신규 노동자의 낮은 생산성 문제로 인해 전체 건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 해군이 조선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한국과 일본의 운영 방식을 참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연방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의 로널드 오르크 해군 업무 분석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일본과 한국은 세계 조선업에서 모범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며 미국은 새로운 인력 훈련과 조선소 내 자재 흐름 관리에서 일본과 한국의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Japan and South Korea are often mentioned almost side by side. When people talk about best practices,
특히 일본과 한국은 중국 조선업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국의 조선소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이런 경쟁 구도가 일본과 한국의 조선업 혁신을 이끄는 주요 동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르크 분석가는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활동한 카를로스 델토로 전 해군 장관을 인용해 한국과 일본 조선업체들이 미국 내 조선소에 투자하고 선진 조선소 운영 기법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한국이나 일본 혹은 유럽의 동맹국에서 미 해군 함정이나 주요 부품을 제작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토로 전 장관이 제안한 특정 미 해군 함정의 모듈은 해외 조선소에서 제작하고 최종 조립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 수행하는 방식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한국 조선업체들이 보유한 생산성을 고려한 설계 방식이 함정 건조에 소요되는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 법률상 미 해군 함정이나 주요 부품의 해외 건조는 제한돼 있어 한국 조선업체가 미 해군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선 법적 장벽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오르크 분석가는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 후 한국과의 주요 협력 분야로 조선업을 거론한 가운데 최근 워싱턴 주화에선 미한 조선업 협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회에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선업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과 군함을 동맹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과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중국을 겨냥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영내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파엘 코헨 랜드연구소 전략교리프로그램 국장은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 등 인태 지역의 미군 태세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Under the Trump one administration and even to an extent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That real concern.
코헨 국장은 중국의 군사력 증가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강압적 행동에 대한 우려가 트럼프 일기 때부터 그리고 어느 정도는 오바마 정부 때부터 이어져 왔다며 인태 지역에서의 위협들에 대응해 미군 병력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력 관점에서 볼 때 주한미군이 북한 이외의 다른 위협에도 대응하도록 재편하는 것이 확실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상군 중심의 주한미군 편성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엔 국장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일정 규모의 지상군이 필요한데 부분적으로 중국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당연히 해군력, 공군력이 더 유용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한미군 재편은 한국과 협상해야 할 문제라면서 전통적으로 한국은 미중 간 갈등의 한가운데 휘말리는 데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재편을 원한다면 한국의 정책적 선호도를 바꾸도록 성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11일 VOA에 북한에 대응하는 주한미군의 전통적 임무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한동맹이 일부 대중국 임무를 포함해 지역적 범위로 확대되는 것이 동맹이 더 건강할 수 있지만 변화의 속도가 완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중국과의 분쟁에 관여하길 원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무를 보다 일반화하는 것은 괜찮을지라도 중국에만 집중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Generalization of the mission is perhaps okay, but I would not focus it exclusively on China. I would think also in terms of regional.
그러면서 영내 테러 대응, 인도주의 작전, 평화 유지 활동 임무로 주한미군의 활동을 확대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대응도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집착하고 한국을 반중 캠페인에 끌어들이려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더 제한적이고 일반적인 방향으로 주한미군의 임무를 수정하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미한연합사령부의 활동을 주한미군이 지원하도록 최적화돼야 한다며 이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략적 검토를 통한 전력 태세 변화는 가능하다며 중국 등 역내 위협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을 증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추가적인 물류 부대로 증강될 수 있으며 필리핀, 일본, 한국 전역의 공군기지와 함께 전투 부대를 발전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미 공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SFK could be augmented with additional logistics forces. And it could be a platform to launch combat forces.
맥스웰 부대표는 주한미군의 대규모 개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략적 검토를 통해 우리의 모든 이해관계, 역량, 위협을 검토하고 어떤 부대를 어디에 배치할지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국방부 정책 차관에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을 주장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명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미국의 군사적 역량이 제한적인 만큼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하며 동맹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가능한 한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며 주한미군도 중국에 대응하도록 재편돼야 한다고 VOA에 여러 번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고의적으로 북한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북한 선박이 마지막으로 안전검사를 받은 건 지난 2023년 8월입니다. 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당시 북한 선박 달마산호는 중국 다렌항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후 18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북한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는 추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역내 회원국이 자국 항구에 기항한 선박을 무작위로 선정해 항만국 통제로 불리는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라고 해도 노후화된 선박이 많은 북한은 블랙리스트 국가로 분류돼 다른 나라보다 검사를 받는 빈도가 높았습니다. 이 검사는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과 안전기준 준수, 환경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각국 항만국은 해당 선박의 정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가 1년 넘게 중단된 것입니다. 북한 선박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강화되기 이전인 2016년엔 총 275척이 안전검사를 받았고 제재로 선박의 운항이 급감한 2019년에는 51척이 검사 대상이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엔 13척의 북한 선박에 대해 안전검사가 이뤄졌으며 2021년엔 한 척이, 2022년엔 한 척도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국경 봉쇄 해제와 함께 북한 선박의 운항이 크게 늘었던 2023년엔 네 척이 검사를 받았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검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무작위로 검사 대상 선박을 선별하는 만큼 의도치 않게 북한 선박들이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선박들에 대한 검사가 활발한 상황에서 유독 북한 선박만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일례로 마지막 검사 대상이었던 북한 선박 달마산호는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중국 다렌항에 기항했지만 2023년과 달리 올해는 검사 대상에 꼽히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 선박 명장산호의 경우 현재 공해상을 운항 중이지만 마찬가지로 전 세계 어떤 항구에서도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선박은 건조 연도가 1990년으로 적지 않은 안전 문제를 안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선박의 기항이 가장 많은 중국 항구의 고위 회피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출신으로 과거 북한의 선박 운영에 직접 관여했던 탈북민 리정호 씨는 1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각 항만이 북한 선박의 편의를 봐주는 상황으로 해석했습니다.
중국의 그런 검사기관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국제적인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이 중국에 경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존에는 이 해사기관은 이런 약속들을 철저히 지키더라고. 배 사고와도 관련되고 그 항만의 사고와도 관련되잖아요.
리정호 씨는 북한 선박 회사와 항구의 뒷돈 거래도 의심된다면서 노후화된 북한 선박이 검사를 받아 시정 조치를 받으면 북한 입장에선 훨씬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써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조금 더 공론화돼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남아프리카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닐 와츠 전 위원은 항만국 통제 검사는 선박의 기항 여부를 확실히 확인해주며 검사 횟수는 무역의 증가 또는 감소 여부를 알 수 있게 한다면서 이러한 정보 부재는 북한 선박이 중국으로 향하고 그에 따른 방문 빈도를 감추기 위한 고의적인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 누락 배경에 대한 지난해 BOE의 질의에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사이버 공격에 처음으로 더욱 빠르고 은밀한 공격이 가능한 외부 서비스형 랜섬웨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새롭게 포착된 북한 해킹 조직이 범죄 수법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1일 북한 해킹 조직 문스톤 슬릿의 최근 사이버 공격에서 서비스형 킬링 랜섬웨어가 사용된 사례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MS사는 이날 발표한 위협 정보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 2월 말부터 문스톤 슬릿의 이 같은 공격 유형을 발견했다면서 문스톤 슬릿의 이전 공격은 자신들이 개발한 맞춤형 랜섬웨어만을 사용했으며 이번 경우는 이들이 서비스형 랜섬웨어를 이용한 첫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랜섬웨어는 피해자의 데이터나 장비를 잠그고 피해자가 공격자에게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잠금을 풀어주지 않거나 더 손상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악성 코드입니다. 특히 서비스형 랜섬웨어는 비용을 지급하면 랜섬웨어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형태로 지원되는 고도의 사이버 범죄 비즈니스 모델로 빠르고 정교하며 공격을 수행하는 주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은밀하게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따르면 문스톤 슬릿이 사용한 서비스형 킬링 랜섬웨어는 러시아를 기반으로 2022년 5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킬링 랜섬웨어는 2023년 말부터 공격이 급증했고 일종의 몸값인 랜섬으로 2만 5천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다만 북한의 해킹 조직 문스톤 슬릿이 킬링 랜섬웨어를 사용한 구체적인 사례나 횟수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북한 정권의 지원을 받는 문스톤 슬릿은 과거 스톰 1789로 알려졌지만 이후 자체 전술과 공격 인프라 등을 구축하며 독자적인 활동을 펼쳐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다른 해킹 조직들이 성공적으로 사용한 여러 수법을 독특한 공격 방법론과 결합해 조직들을 타깃으로 금전적 목적과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문스톤 슬릿이라는 새로운 북한 해킹 조직이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페이크 펜이라는 랜섬웨어를 개발했고 수법은 전보다 더 치밀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무기 확산 등 불법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바나트 맨디언트 수석 분석관은 최근 BOA에 북한 해커들이 공격해 확보한 랜섬웨어 자금은 다른 여러 방식으로 북한 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The main goal is to, you know, attack these entities over here. Get the money to do what I'm doing now, and then go after.
그러면서 북한의 랜섬웨어 공격은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니라 미사일과 핵 개발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존 래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도 지난 1월 당시 상원정보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은 군사 및 전략 핵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왔고 부분적으로는 랜섬웨어 공격을 지원함으로써 군사적 노력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비난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인권 침해 피해자 가족들과 북한 인권 단체들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한국행을 원하는 북한군 포로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포로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게 국제 규약에 부합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강제 복송된 탈북민 가족과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선교사 가족, 북한인권단체들이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한국행을 원하는 북한군 포로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이는 우크라이나가 해야 할 올바른 일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많은 북한군 병사들이 투항하거나 귀순하도록 유도하여 우크라이나의 전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은 러시아와 북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개입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면서 러시아와 북한은 북한 관여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부상당한 북한군 병사들을 처형하지만 더 많은 병사들이 생포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 109조에 따르면 무력 충돌 당사국들은 포로 송환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지만 이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본국이 자국의 전쟁 포로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기초됐다면서 투항한 병사들과 그 가족들까지 반역자로 가혹한 형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북한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포로로 붙잡힌 자국 병사들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그 가족까지 처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러시아와의 포로 교환에 북한군이 포함돼선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들은 또 한국행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보내는 것과 함께 이를 전단 살포 등을 통해 북한군 병사들에게 알려 투항을 유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은 대북전단 약 25억 장을 뿌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북한군 병사 수백 명이 생포돼 한국으로 보내져 남북한 간에 원하지 않는 가족관계가 생기는 것은 김정은의 관점에서는 더욱더 나쁜 상황이며 김정은은 북한군 파병 자체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서한에는 지난 2023년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초록 씨 가족과 북한에 10년 이상 장기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 형 김정삼 씨, 북한인권시민연합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북한정의연대, 6.25 국군포로 가족회, 물망초, 노체인, 진검다리, 싱크 등이 참여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의 주요 수출입 통로인 남포 컨테이너 항구가 최근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교역을 소폭 줄였는데 비슷한 분위기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함재하 기자입니다.
북한 남포 일대를 촬영한 11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선 곳곳에 컨테이너가 놓인 항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최대 컨테이너 항구인 이곳에는 통상 중국에서 출항하거나 반대로 북한에서 중국 등지로 향하는 화물이 집결합니다. 그런데 사진 속 항구는 컨테이너로 빼곡해야 하지만 곳곳에 빈 공간이 많이 드러납니다. 또 선박 여러 척이 발견됐던 과거와 달리 이날은 항구 한켠에 한 척만이 정박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중순부터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교역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항구의 모습을 통해 여전히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부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위성사진을 통해 관측된 컨테이너의 규모만으론 북한 항만의 정확한 물동량을 가늠할 순 없습니다. 컨테이너 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컨테이너가 빠르게 외부로 나가거나 반대로 내륙으로 이동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항구를 입출항하는 선박의 수로 볼 때 컨테이너의 유입 혹은 반출량이 줄어든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폐쇄 여파가 끝난 2023년 2월 1일부터 3월 11일까지 이곳을 드나든 선박은 모두 32척이었습니다. 반면 올해 같은 기간 이 항구에서 발견된 선박은 11척에 불과합니다. 또 항구 곳곳을 보더라도 2년 전 이곳에 쌓인 컨테이너가 올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앞서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과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액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놨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NAEIA.com 대표는 최근 고환율 문제를 겪고 있는 북한이 중국에서의 수입량을 크게 줄였을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또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지난해 BOA에 두 나라의 무역 감소 상황엔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중 하나는 북한과 러시아의 긴밀해진 관계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이어 중국이 무역 정책을 통해 북한이 너무 거만해지지 않도록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요인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이 북중러의 핵 위협에 각각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술핵을 전진 배치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 저자는 북한의 대응에서는 B-61 전술 핵무기와 핵무기 탑재 순항미사일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은 최근 발표한 적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전술핵 전진 배치 필요성 보고서에서 중국, 북한, 러시아를 개별적으로 억제하도록 설계된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술핵 능력을 개발하고 전진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중러가 점점 다양한 핵 위협을 제기하고 러시아의 전술핵 무기 보유량은 1000기에서 2000기에 달하며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핵 보유를 확대하고 있지만 미국은 200개 미만의 핵탄두를 서유럽에만 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대 국가는 미국과 동맹국의 기지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비전략 핵무기를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적의 전술핵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전까지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침략을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지역 분쟁에서 승리하는 데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3대 핵 전력, 즉 전략 핵 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 폭격기는 적국의 전술핵에 대응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략 핵으로 적국의 전술핵 사용에 대응할 경우 극적인 확전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냉전 당시 미국의 유일한 핵 경쟁국은 소련이었지만 이후 중국과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핵 위협으로 부상했다며 각각의 맞춤형 억지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중러를 겨냥한 다양한 전술의 역량으로 공중, 해상,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가능 미사일, 요격이 어려운 초음속 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헤리티지 재단의 로버트 피터스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10일 VOA에 특히 북한의 대응에 배치할 전술 핵무기로 B-61 전술 핵폭탄을 거론했습니다.
So for North Korea, I think what you really need is a return of the B-61 nuclear gravity bomb.
이어 적의 방공망을 피해 북한과 중국의 목표물에 핵탄두를 투하할 수 있는 대치 능력도 필요하다며 다양한 위력의 순항미사일을 전군에 배치해야 하는데 폭격기에서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이러한 전술핵을 배치할 장소로 미국령 괌과 한국, 일본을 꼽았습니다.
I think we have to be having a conversation with our allies in Seoul.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reintroducing these systems.
미군 기지가 있는 오산과 군산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미국이 한국 당국자들과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무기들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응하는 데도 좋은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1991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전 세계 배치 전술핵무기 철수 및 폐기 선언에 따라 전술핵을 대거 폐기했고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도 이때 철수했습니다. 전술핵무기는 수십 킬로톤 내외의 저위력 핵탄두를 순항미사일, 어뢰, 야포, 중력폭탄 등 단거리 투발 수단에 탑재해 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략핵무기는 고위력 핵탄두를 장거리 투발 수단에 탑재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한국 전쟁 당시 소련군과의 공중전에서 탁월한 전투 능력과 용맹함을 발휘한 로이스 윌리엄스 예비역 해군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뒤늦게 알려진 윌리엄스 대령의 공적이 미군 최고의 영예를 통해 인정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데럴 라이사 하원 의원이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99세의 로이스 윌리엄스 해군 예비역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아이사 의원실이 7일 VOA에 공개한 법안은 윌리엄스 대령의 한국전쟁 당시 공적을 인정해 대통령이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1952년 11월 18일 당시 해군 소위였던 윌리엄스 대령은 미 해군 제77 기동부대 소속으로 FF-5 팬서 전투기를 몰고 당시 소련과의 국경이군 회령 산업단지 공습 작전에 나섰습니다. 이 작전 중 소련의 미그 15기 7대가 발진해 미군 전투기를 공격했고 윌리엄스 대령은 악천후 속에서도 동료 조종사들이 연료 문제로 이탈한 상황에서도 홀로 6대의 미그 15기와 교전했습니다. 법안은 윌리엄스 대령이 약 35분간의 공중전 끝에 미그 15기를 최소 4대 격추하는 전과를 올렸다며 이는 단일 출격에서 가장 많은 미그기를 격추한 미국 해군 조종사의 기록이자 한국전사상 유일한 해군 공중전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미 해군이 작전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윌리엄스 대령에게 이 전투에 대해 함구할 것을 지시했고 공식적으로는 단 한 대의 적기 격추만 인정됐다며 하지만 한국전이 끝난 후 러시아가 해당 전투에서 격추된 조종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윌리엄스 대령의 전과가 사실로 밝혀졌다고 법안은 설명했습니다. 윌리엄스 대령은 30년 넘게 해군에서 복무하며 한국전과 베트남전에서 220회 이상의 전투 임무를 수행한 참전용사로 1984년 전역했습니다. 2023년 윌리엄스 대령의 은성 훈장은 해군 십자 훈장으로 훈격이 상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윌리엄스 대령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국가 차원의 미군 최고 영예인 명예 훈장은 수여되지 않았다는 것이 법안을 발의한 아이사 의원의 지적입니다. 아이사원은 VOA에 윌리엄 스테령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조종사이자 영원한 미국의 영웅이라며 70여 년 전 북태평양과 북한 해양 상공에서 35분 동안 보여준 윌리엄 스테령의 영웅심과 용기로 동료 조종사 선원 승무원들이 목숨을 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윌리엄 스테령이 요구하진 않았지만 마땅히 받아야 할 명예를 위해 자신은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명예훈장 수여를 위한 시한을 초과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특별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명예훈장을 수여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에선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 베트남전 참전 용사 중 일부가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명예훈장에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이사워는 윌리엄 스테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2021년 처음 발의했지만 법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인 군사위민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이어 2022년과 지난해 하원은 이 같은 내용이 수정안으로 담긴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과의 조율 과정에서 관심을 받지 못해 다른 수백 건의 수정안들과 함께 최종안에 포함되지 못하고 의결이 무산됐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도체 지원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들의 미칠 여파도 주목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심영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심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을 거듭 비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반도체 지원법이 돈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Because it's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and it's just a waste of money. Now some people have already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이 인텔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배했었지만 이제는 타이완이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시장을 가져가 거의 독점하고 있고 한국도 약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4일 의회 합동회의 연설에서도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이른바 칩스 액트가 형편없다면서 몇천억 달러나 지원하고 있는데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반도체 업체에 보조금을 줄 생각은 없다면서 자신의 뒤에 앉아있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이 법을 폐지하고 남은 예산을 부채 감축이나 다른 사용처에 충당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심 기자, 이 반도체 지원법이 어떤 법인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지난 2022년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법인데요. 미국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건립하는 업체에 527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로 의회 내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끝날 무렵 미국 상무부는 330억 달러 이상 지출을 결정했고 미국 인텔의 최대 78억 6천만 달러, 타이완의 TSMC의 66억 달러, 미국 마이크론의 61억 달러, 그리고 한국 삼성전자의 47억 4,500만 달러, SK하이닉스의 4억 5천만 달러가 각각 배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반도체 지원법, 트럼프 대통령은 왜 폐지하고자 하는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촉진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관세 부과가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지원법이 정부 자금의 낭비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관세를 부과하면 재원은 재원대로 확보하고 일부 기업들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 내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세의 위력을 보여주는 증거로 타이완의 반도체 기업 TSMC가 최근 발표한 미국 내 천억 달러 규모 신규 투자 계획을 꼽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미국 내 기술 기업 CEO들과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HP와 인텔, IBM, 퀄컴 등의 CEO들이 이날 면담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서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CEO들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관련 관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고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반도체에 관세가 부과되면 그만큼 이들 기술 기업들의 생산 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반도체 지원법 입법의 역할을 한 미국 의원들의 반응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공화당과의 교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대표는 미국이 기술과 AI 분야에서 세계의 패권을 잡고 동시에 임금이 높은 제조업의 고용을 미국으로 되돌리려면 반도체 지원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이 법의 통과를 추진했던 공화당의 토드영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반도체 지원법이 폐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을 기반으로 TSMC나 인텔의 복수의 공장 건설이 예정돼 있는 애리조나주의 그레그 스탠턴 하원 의원은 TSMC의 천억 달러 규모 투자는 이 반도체 지원법이 없었다면 실현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법이 의회에서 폐지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현재 미국 의회의 상하원은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에서 공화당 의석수 우세는 얼마 되지 않고요. 또 이 법에 따라 투자의 혜택을 받는 곳에 공화당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오하이오주와 텍사스주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하원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폐지 요구에 반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 상원의원 47명 전원은 반도체 지원법 폐기에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한국 기업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네, 한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바삐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텍사스주와 인디애나주에 미국 반도체 생산 거점 건설을 이미 시작했고요. 여기에 각각 370억 달러와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만약 미국 정부의 보조금이 없어진다면 이 두 기업으로서는 그만큼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건데요. 한국 내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 현지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 기업으로서는 미국 현지 투자를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심현지 기자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지원법 폐지 주장과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예, 미국의 에너지와 원자력, 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가 한국을 이른바 민감 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향이 있어서
예.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네.
일부 언론은 아예 에너지부가 이미 관련 결정을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사안을 처음 보도한 한겨레 신문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 에너지부가 4월 15일부터 한국을 민간 국가로 분류하기로 하고 산하 국립연구소들에 이를 사전 통보하는 행정적 준비를 시작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미국 에너지부가 분류하는 민간 국가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예, 미 에너지부는 정책상 이유에서 특정 국가를 민감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네.
그 근거는 국가 안보, 핵 확산, 지역 불안정, 국가 경제 안보에 대한 위협, 테러 지원 등이라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간 국가로 분류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예, 어제 열린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는데요.
네.
조태열 외교장관은 높아지는 국내 핵무장 여론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예.
질문에 여러 추정하는 논리 중 하나로 그런 말이 도는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나 남국가 분류가 최종 확정된 건 아니며 다만 한국이 비공식 경로로 알게 된 것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해서 미 에너지부가 다시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진 건 사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네.
미국의 핵 우산 제공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70%가 넘는 국민이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미국이 실제로 한국을 민간 국가로 분류하게 되면은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민감 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근무나 관련 연구 참여에서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연구자들은 미 국립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원자력, 인공지능, 양자 등 첨단 기술 관련 연구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한국 정부가 시리아와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네. 시리아는 유엔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게 수교하지 않은 나라인데요. 이번 합의로 한국의 외교 지평이 지난해 공산국가 쿠바와 수교한 데 이어서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네, 시리아와 아직 공식 수교를 맺은 건 아니죠?
예, 아직 그렇습니다. 네. 어제 외교부의 설명은 시리아와 수교를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 하에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 상황은 수교 원칙에 잠정 합의한 것이고요. 조만간 국무회의에 수교안을 상정해서 수교 방침을 공식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회의 전 단계인 차관회의에서는 이미 논의를 마친 상태여서 최종 수교가 머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시리아는 현재 과도 체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의 과도 정부 대통령은 지난해 말 독재자인 바샤르 알 아사드를 몰아낸 저항 세력의 지도자였는데요.
네.
미국 등 서방국들과의 관계 정상화와 국가 재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축출된 아라사드 독재 정권은 아버지 때부터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었죠.
예, 시리아와 북한은 지난 1966년 수교한 뒤에 반세기 넘게 밀접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북한은 1976년과 1973년 3차와 4차 중동전쟁 때 시리아에 전투기 조종사를 파병했었고요. 특히 근래 들어서는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시리아의 과도 정부는 북한과 단교를 한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아직 공식 외교 관계에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고요.
네.
알 아사드 정권의 강력한 후원국이었던 러시아와 이란과도 외교 관계가 단절된 건 아닙니다. 다만 시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 외교관들은 지난해 말 알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뒤에 전원 다마스쿠스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시리아 과도 정부는 아직 축출된 전임 정부과의 무력 충돌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불확실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가 수교를 또 서두르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에서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무력 충돌 외에도 과도 정부가 권력 구조와 헌법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수교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외교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필요한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수교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분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한국이 시리아와 수교를 맺는 것을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이나 kr.korea.mobi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